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 느부갓네살 18째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주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어제 묵상 본문과 오늘 묵상 본문을 한꺼번에 하는데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내일 본문까지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시작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맹세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7절부터 25절까지가 예레미야의 기도를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예레미야의 마음에 남아 있는 그런 갈등, 번민, 일종의 회의 뭐 이런 것들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물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당연히 복을 받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속 시원하게 뭐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느냐.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타락한 세상에서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고 뭐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고 뭐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잘 안 되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 없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순종하면 다 잘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이게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뭐가 바른 길이냐 하는 이런 묵상, 또 뭐가 복이냐 이런 거를 좀 잘 묵상하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너무 단순한 일이고, 또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지혜, 분별력, 좀 깊은 묵상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이를테면 지난번 사도행전 묵상할 때 기억하십니까? 로마로 가던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가지고 거의 14일, 거의 보름 동안 죽을지 살지도 모를 그런 두려움에 메인 채로 폭풍에 휩쓸려서 고생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전에도 가이사랴에 2년 이상 구류되어 있었는데 그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사도행전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된 거죠. 사실 말하자면.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게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냐? 아니죠.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사도벌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폭풍 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막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음성도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폭풍이라는 거죠. 주님이 시켜주세요. 그런데 죽을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다가 보면 로마의 힘, 로마의 세력, 로마의 성공, 승리 뭐 이런 거를 도전하는 십자가의 능력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 그 거대한 로마에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해석은 그래 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 이게 좀 복잡한 거예요. 이 폭풍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폭풍이 14일 후에 끝났다 우리 읽으면서 보는데, 정작 그 폭풍에 휘말려 있는 사람은 이 폭풍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복잡한 일이에요. 가늠이 잘 안 돼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를 좀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산다고 할지라도 삶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를테면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순종했죠. 그래서 토지매매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를 보면 토지매매 순종해서 하고 난 뒤에 예레미야 안에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어떤 조바심, 아니면 이런 일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회의, 그런 신세한탄 뭐 이런 거,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게 토지 매매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인데 내가 순종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순종한 뒤에 마음은 슬픈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보시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나이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죠. 밭을 사라고. 그래서 샀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망할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했는데 마음에 기쁨은 없어요. 순종은 했는데 흔쾌하지 않은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도요, 삶이 산뜻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도 뭔가 상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바른 길을 걷는다 그래도요, 마음이 복잡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힘든 거죠. 삶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쉽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얼마나 단순해요. 그런데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생이 복잡한 거죠.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어제 예레미야 묵상하셨나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어요. 숙부의 아들 하나멜, 네 사촌이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그럴 거다. 그러면 너 그 부탁받으면 밭을 사라. 주님께서 미리 예레미야에게 6절 7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미리 예레미야에게 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올 거야, 그리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실 거야, 할 거야,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된 지 열째 해. 오늘 32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무갓네살 18회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예호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고, 예레미야가 그 토지 거래를 할 때가 시드기야 왕 열째 해였는데 이미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 에워싸고 있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그러니까 시드기야 9년, 시드기야 왕 9년째 되는 10월 달쯤, 우리로 치면 가을쯤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남유다를 다 짓밟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한 18개월 포위했습니다. 해수로는 한 3년 돼요. 그러니까 18개월 정도 포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해수로는 3년, 그 다음 해, 그러니까 11년째 봄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미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왕 시드기야의 궁궐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어요. 이유가 뭔지 3절에 길게 설명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반역적인 말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싸워도 못 이긴다, 살려면 바벨론을 항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시드기야가 네가 어떻게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고 가두었다는 거예요. 죽이지는 못했어요. 시드기야가요, 예레미야를 읽거나 열왕기 하를 읽으면 대단히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마음에는 안 드는 거죠.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은 있었어요. 그걸 불안할 때마다 예레미야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불안할 때마다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는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불안해가지고 예레미야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해요. 선지자인 줄은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종은 안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을 안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살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뭐가 바른 길인지 알아요. 그런데 순종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순종할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인생이 복잡해져요. 우리는 시디기아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그러지만 우리도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지난번에 마가복음 묵상할 때 그 헤롯 기억하십니까? 헤롯 아그리파 이 세례요한의 말을 들을 때 두려워하며 들어요. 근데 순종은 안 해요. 이게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도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 줄 몰라서 참을 따라가지 않고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몰라서 순종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면 이게 치러야 될 대가가 많으니까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불안해 하면서 불순종하죠. 근데 순종하면 정말 잘 될 줄 알아요. 근데 순종을 해도 사실 별거 없는 줄 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한두 마디로 명쾌하게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감옥은 아닌데 여하튼 일종의 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로 예레미야가 경고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시드기야 11년째 망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경고했거든요. 오늘 본문 3절도 보시면 그 중간에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왕의 눈앞에 서가지고 네가 바벨론 왕의 얼굴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네가 바벨론 왕이 하는 말을 직접 듣게 될 거다. 그러면서 너 바벨론에 끌려갈 거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진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왕의 말을 직접 듣고 바벨론 왕의 얼굴을 보고 그러면서 비참한 꼴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몇 달 있으면 예루살렘이 망할 그런 지경인데 그런데 조카 하나멜이 찾아와가지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그런 거죠. 아나돗은요 예레미야 1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의 고향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지파별로 가족별로 살 수 있도록 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아나돗은 우리 전주로 치면 한 상관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임실쯤 될지 모르겠어요. 상관쯤 되겠네요. 구이쯤 돼요. 우리 예를 들면 전주 같으면 지금 풍남문은 있잖아요. 일본이 전주에 와가지고 성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전주성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우리 다 상상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선문교회 생각해 거기 선문이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 서문교회, 북문교회 어디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저기 그 터미널 앞에 거 가면 북문교회 옛날 그 한진고속 앞에 북문교회 거기가 북문이 있던 자리예요. 동문교회, 동문 옛날에 동서남북에 다 교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다 동서남북 성문이 있었던 자리 그 전주가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런 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구이 그러니까 성에서 한참 떨어진 거예요. 아나돗은 예루살렘 성을 기준으로 하자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조그만한 동네.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나돗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이미 바벨론이 다 짓밟고 지나간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면 그 밭은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망한다는 거거든요. 바벨론에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나라가 지금 망할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밭을 산들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그랬냐. 아시다시피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토지 매매 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25장 23절 보시면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 토지 매매 불가능해요. 그런데 토지 매매가 가능한 상황이 있죠. 이를테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왜 토지 매매하지 마라 그랬느냐면 하나님은 고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계수단을 주신 거예요. 이를테면 농사짓는 사람에게 땅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고기를 잡고 어부들에게 배가 한 척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요즘 새 정부 들어서는 그런 논의가 좀 없어졌는데 엉뚱한 논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기본소득 실험하고 그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좀 긍정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다 제비 뽑아 나누어 주신 것은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시면서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기본소득을 다 제공해 주셔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죠. 이를테면 땅을 다 주셨어요.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계수단이 돼요. 그런데 땅이 있다고 다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를테면 병이 들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이 있어도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을 팔아요. 파는데 땅을 파는 게 아니고 사용권을 파는 거죠. 희년을 기준으로 30년이 남았으면 땅값이 30만 원, 20년이 남았으면 20만 원. 땅값은 사용권을 파는 거예요. 땅을 소유권이 아니고. 그리고 희년이 되면 본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요. 그런데 희년이 되기 전에라도 가까운 친척이 아, 내 형제가 저 땅을 더 이상 유지를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이 형제가 땅값을 내고 그 땅을 사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거를 송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그 복을 되찾아주는 거죠. 그것이 송량, 그것이 토지 무르기입니다. 그 규례가 레위기 25장에 쭉 나와 있어요. 24절부터 28절까지도 쭉 이런 명령이 있고 오늘 주보에 제가 책 소개를 했는데 희년이라는 책을 소개했어요. 지금 지난주일 설교할 때 예레미야 27장, 28장, 29장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누구냐 뭐 이런 거고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32장을 읽고 있는데 32장, 33장, 34장까지는 희년을 배경으로 읽어야 돼요. 희년법이 중요한 거예요. 희년법. 그래서 지금 하나밀이 와가지고 자기 사촌에게 지금 내가 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땅을 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예레미야 3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이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요 아주 엄격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땅을 사요. 그리고 땅의 소유권이 우선 나한테 넘어왔다. 이걸 증서를 써요. 그리고 그거를 봉인을 하고 보관을 하는 그 긴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땅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이거를 봉인해서 이를테면 등기를 한들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등기를 한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산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이 하나멜은 이를테면 눈뜨고 코베 가는 사람인 거예요. 따지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눈뜨고 코베 가는 상황인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멜에 와서 자기 코를 베어가고 있는 거죠. 따지면. 그런데 눈뜨고 코를 베어가고 있는데 하나멜이 눈뜨고 코 베어가라고 코를 내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지면.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겠냐. 이를테면 설명을 조금 돕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식을 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 그것과 논 관계없이 이를테면 내일 이 회사는 파산할 것이 분명해요. 너 오늘 누가 와서 이 주식을 사라 그러는 거죠. 내일 파산할 것이 분명한 회사의 주식을 사라고 하면 이거는 나를 돕는 건가요? 사기치는 건가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내일 이 회사가 파산할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주식을 사라고 하나님이 사라 그러신 거죠. 따지면 그래서 이 사람 주식을 샀어요. 이 사람은 잘한 일일까요? 바보 같은 일을 한 걸까요? 무슨 제가 지금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대답할 만한 가치도 없다 생각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을 제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망한다, 바벨론 절대로 못 이긴다, 살려면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뒤에 이 토지 매매 증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 길게 철저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저울에 달아서 은을 주고 증서를 써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두 가지 우리는 매매할 때 이 계약서를 몇 장 쓰나요? 매도인, 매수자, 그 다음에 또 그 뭐야 증인, 복덕방, 뭐 부동산업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류를 가지고 등기하는 거죠. 아마 이 시대에도 증서를 썼는데 두 개를 썼던 것 같아요. 하나는 봉인, 그래가지고 보관용, 그리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그리고 증인들을 세우고.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앞으로 예레미야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아주 유력한, 우리로 치면 무슨 변호사나 법무사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잘 보관을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 예레미야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거요, 일종의 선지자적인 행동이었어요. 나라가 곧 망할 지경인데 토지 매매 증서가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보면 15절 보시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물을 때 너희는 자기 욕망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 안 하고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지런히 꾸준히 보내도 너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31장에서 예레미야 31장에서 본 것처럼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두 번째 외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심판과 재앙이 끝이 아니고 돌아온다. 회복이 될 거다.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그게 예레미야가 외친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곧 망하고 무너질 나라에서 토지를 매매하고 그리고 증서를 만들어서 보관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지금 망하는 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망한다, 이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망한다, 이거는 불을 보듯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망한 뒤에 회복이 될 거다, 이거는 가물가물한 이야기예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죽고 다 포로되어 끌려갈 상황이고 나라가 망할 상황인데 70년 뒤에 회복이 된다.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확실해서 된다 하겠지만 언제든지 소망은 가물가물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가물가물한 거죠. 그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망한다,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거짓 선지자의 말들 더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와, 이제 우리 망하는 것이 확실하구나 알게 됐겠죠. 그러면 그제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어렵습니다.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에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님은 돌이키는 것이 쉬우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늘 해왔던 거 포기하기 어렵다고요. 늘 안 하던 일을 어렵습니다. 새롭게 하는 거. 사람이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야, 희한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안 들을 수 있을까? 우리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남의 말하기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남의 말하기 좋아서. 정작 우리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정말 그 뜻대로 사느냐? 복잡해요. 복잡하다고요.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기는 쉬운데 내가 정말 순종해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어려운 문제예요. 이상해요. 사람이 이상해요. 그 시대 사람만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도 이상하고 스스로도. 우리는 시드기야를 보면서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심약하고 저렇게 변덕이 죽을듯 할 수 있을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라니까요. 그것이.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레미야가 고생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지켜주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고통과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마술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주님이 마술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거죠. 오히려 예레미야 우리 사도행전에서 로마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예루살렘에 로마로 들어간 것처럼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로마로 들어간 것처럼 사실상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다. 는 것을 입증하시려고 그래요.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세상에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많아요. 내 기대, 내 소망대로 되지 않는 것 많아요. 꿈이 깨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내 꿈이 깨어지고 내 기대와 내 소망이 깨어질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기대, 내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고생하고 내 꿈이 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큰 풍랑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울 곁에 계신 분이었거든요. 죽을 고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묵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느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 거냐? 이런 묵상, 이런 생각, 그런 분별력, 지혜 이런 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배워야 돼요.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으로 바벨론 군대 때문에 포위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나마 시위대들의 연금이 되어 있는 처지에서 토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요 얼마나 희극적입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장면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을 얼마나 엄숙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토지거래 웃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토지거래 의미가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이거는 토지 매매 아니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한 헌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한 봉사, 자기 희생, 이거 다시 회복이 될 거다 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토지 매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라니까요. 토지 매매는 뭐 때문에 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내가 희생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토지 매매하는 거예요. 그게 토지 무르기래요. 그거 희년법에 따른 희생이죠. 자기 희생. 그런 희생, 그런 헌신, 그런 봉사, 그런 섬김이 다시 회복이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웃기는 토지 매매, 희극적인 이런 토지 매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 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토지 매매는요,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될 거다 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가 신뢰하고 있다, 이거 분명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담대함이 좀 필요합니다. 단순한 믿음을 조금 넘어선, 단순한 믿음은 이를테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기도하면 복 받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그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요, 따지면 좀 유치원 수준의 가르침인 거죠. 틀린 말이 아니지만 항상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고생하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믿음으로 살면 고생합니다. 제가 설교 이렇게 할 때 저도 힘들어요. 제가. 저도 단순히 믿음으로 살면 잘 됩니다 하고 다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수준 낮은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이미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고생하고. 그런데 오히려 왜 예수 잘 믿는데 고생하느냐.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온갖 반칙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이를테면 둘이 싸우는데 한 사람은 반칙을 뭐든지 하고 한 사람은 규칙을 잘 지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반칙하는 사람이 이기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원칙을 잘 지키고 반칙 절대로 안 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규칙을 잘 지키고 나는 법을 잘 지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반칙 다 쓰는. 그러면 경쟁하면 원칙 지키는 사람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반칙 쓰는 사람이 이기죠. 그러면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고생하는 거죠. 억울하지 않아요? 원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지 않느냐 이런 질문 생기지 않아요? 그런 질문 있죠. 당연히 그런 질문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이를테면 예레미야가 슬프도 소이다 주여. 예레미야가 왜 슬퍼하며 기도하냐. 순종 잘해놓고, 순종 잘해놓고 슬퍼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답답한 거죠.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순종하고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뭐가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스스로 자기 신세 한탄이 되는 거죠. 믿음은 신세 한탄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스스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순종하면 어떤 꼴이 될지 알면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를테면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절하지 않으면 던지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만 우리를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에 던져져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아났는데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만 살았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만 살았어요. 불타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리오 왕 때 동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저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잡아 죽일까? 아무것도 허물이 없어요. 다리오 왕에게 우리가 아부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도 절을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다리오를 왕으로 이렇게 다리오 당신이 가장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가장 위대한 신이다. 다리오 당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이제 부추기는 거죠. 다리오를. 그래서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그런데 다니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죠. 골방에 들어가서 누가 알겠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남들이 다 그때는 창문이 없었어요. 그때는 창문이 없었다고요. 유리가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냥 구석에 숨어서 기도하면 누가 알겠느냐고요. 그런데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데서 기도했겠냐고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살았는데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니엘만 살았어요. 다니엘만. 광고예요. 광고. 광고 아세요? 여러분 광고. CF. CF 광고 보고 와 좋겠다 해가지고 사보면 별거 없잖아요. 근데 설교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뭔지를 다니엘이 보여주는데 실제로 믿음의 승리는 뭐냐 하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것,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나는 것, 그거 믿음인데요. 죽는 것이 믿음이에요. 죽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네가 사자굴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아라. 풀무불 앞에서도 너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다니엘은 살려주셨는데 왜 저는 안 살려주세요?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다니엘요. 사자굴에서 살아날 줄 알고 사자굴에 들어간 것 아니고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죽었어도 다니엘은 할렐루야 하고 죽었을 거라고요. 다니엘 이야기는 너는 죽어도 사자굴에 들어가라. 너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항상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면 시험 들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고생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 세상을 능력과 펴심팔로 지으셨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훨씬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천지를 지으실 때는 17절에 큰 능력과 펴심팔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21절에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심팔과 큰 두려움. 왜 이게 더 많은 설명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더 애를 많이 쓰셨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수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했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라 명령하시는데 빛이 안 돼요. 공을 더 많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공을 더 많이 들으셔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돼요. 풍랑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은 안 돼요. 주님이 고생하세요. 하나님의 애를 많이 쓰신다고요. 우리는 내가 고생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내가 고생하는 줄 안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세요. 타락한 세상을 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냥 모든 것이 상큼하고 마음도 시원하고 막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많아요. 세상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다 이루셨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거 하며 출애굽하게 하신 거 하며 적과 꿀이는 흐르는 땅에 자기 백성을 심으신 것 하며 경고하시고 예고하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말씀대로 돼요. 그런데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예레미야가 어려워요. 자기는 순종하는데 회복의 소망은 가물가물해요. 땅을 사기는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무너질 지경인 거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버거울 수 있습니다. 서글플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질문이 스스로 생기는 거죠. 스스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 내 소망,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내 기대, 내 소망,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고 그리고 순종을 해도 시원하지 않아요. 회복은 먼 미래의 일이고 당장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그러셔가지고 내가 지금 다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나라 망할 지경이 되겠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있는 거죠. 그래도요, 예레미야가 잘못한 것 아니고 실수한 것 아니고 이 예레미야가 무의미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 행동을 통해서 회복이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해낸 거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네 순종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물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도 어려운 꼴을 당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분의 선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